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1시에 958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86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53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25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3월 23일 목요일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다. 그가 받은 교육과 명석함으로 인해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매우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울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는 고린도 후서 11장 24에서 3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매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추위와 싸우는 등 온갖 고난을 겪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는가? 로마서 8장 16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그로하여금 충성하게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에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 14절.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6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별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풍요로움이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또한 풍요로움이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풍요로움이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모든 일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울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참된 부와 책임과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상급인가. 교훈입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었던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묵상. 디모데후서 4장 6에서 8절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과 확신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적용. 바울이 겪은 고난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었던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그대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견디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상급. 불멸의 영광과 영생은 우리 구주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승리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한 모본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교회 증언 3권 365.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온갖 고난을 견뎌낸 사도 바울의 경험이 저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저의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충성되게 걷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오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누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치에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시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고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로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이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나타난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울이 악신의 지배를 받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때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점점 더 악에 담대해집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점점 더 악에 담대해집니다. 본문은 19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로 23절입니다.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자기 집에 포위되어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사울의 판단력 부족과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된 다윗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후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문이 사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생각에 지체 없이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라마 나욧에 도착한 후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를 볼 때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에 예언하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도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고 사무엘과 함께 있는 다윗과도 함께 계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 사울에게 보고되자 사울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임을 본인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악을 따라 또 다른 자객을 보냈습니다. 사울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는 예언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0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기 말씀처럼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그가 선지자의 무리들처럼 예언하는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던 이 사울의 입장에서 그가 보낸 자객들이 예언을 하는 그 모습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무리 중에 있는 그 다인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 자신 속에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심을 따라 그는 또 다른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객의 상황도 동일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지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대로 또 다른 자객을 세 번째로 보냅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보낸 자객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울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전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처음의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하심을 애써 거절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생명이신 분과의 분리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대로 사울을 더 많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주셔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욱더 악으로 기울어져만 갔습니다. 사단이 그를 크게 지배하였고 사울은 더욱 담대히 악에 기울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사울 자신이 라마에 직접 가서 사무엘과 다윗의 위치를 찾아서 갔습니다. 악에 담대해져가는 사울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감화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가서 그동안 그를 지배하던 사단이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어 예언을 했을 때 사울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왕으로서 세움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실 만큼 하나님 편에 섰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지금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였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함으로 하나님의 지배력은 점점 약화되었고 그만큼 사단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단의 지배력이 하나님의 지배력을 몰아낼 만큼 사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거절했고 자신의 죄의 본성의 판단력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옛날 하나님의 영의 지배 속에서 예언했던 경험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또다시 생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신이 지배함으로 인하여 예언했던 과거의 그 경험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함으로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희망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사울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자 사단의 지배력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래서 그 결과로 악을 행하기에 점점 더 담대해져만 갔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큰 악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날 때 사람들은 거칠 것 없는 담대함으로 악을 행합니다. 기존의 질서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담대한 악을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됩니다. 우린 이런 경험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담대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뇌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천사가 이 소돔성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곳에 배회할 때 롯의 친절 때문에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이방인, 즉 낯선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제보에 의하여 그 두 사람과 상관하기 위해서 동네 모든 사람들,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악을 행하기 위하여 그 동네 모든 남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하여 롯의 대처 역시 놀랍습니다. 여기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담대한 악의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4절 6절입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느버네살이 두라 평지에 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곳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절하도록 했을 때 그의 명령은 좀 극단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담대한 악이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전초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땅에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충성한 그 남은 소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죽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박탈을 하게 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질서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담대한 악의 모습인데 이것이 거침없이 거리낌없이 행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이 점점 하나님의 지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것은 사단의 지배력이 커지게 되며 그러므로 사단의 지배력을 받는 정치가들, 행정자들, 또 국민들이 많아질 때 그들이 결국 기존의 질서와 이성과 상식 속에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과거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담대한 악을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더욱더 강력한 점점 더 악에 담대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입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위통을 벗고 싸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나서 그러는 것인지 혹은 옷을 입으면 상대방에게 잘 잡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또는 상처가 쉽게 나게 해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육이나 문신을 보여서 위협을 가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위통 벗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옷을 벗고 자기의 옷을 팽개치고 하다가 옷이 더러워지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 해운대 해수욕장의 밤모습을 화면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화면에 젊은이들이 싸우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한 사람이 윗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싸움을 거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의 한 사람이 벗어놓은 윗옷을 바닷가에 버렸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한 옷 잃어버린 사람이 옷 달라고 하다가 결국 그들 모두 파출소에 갔습니다. 옷 잃어버린 사람은 계속 자기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행 중 한 사람이 자기가 입던 티를 벗어주어서 입으라고 했는데 그 옷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실강의 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연락이나 하자고 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위통 벗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깬 그 다음날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옷도 잃어버렸고 그 이유를 더듬어 보다가 어제를 누군가 얘기해 줬을 때 그는 매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술 취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술 취하지 않았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울이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악신에 의해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감화시키셔서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영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대립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토로하였고 다윗이 올바랐다는 사실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사단이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 사울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나빠졌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갈 만큼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났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사단에게 온전히 지배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자살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악신의 지배를 받으면 비이성적이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환영 속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일요일을 강제로 쉬게 하여 그 한날을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니엘 3장에 있는 것처럼 며칠인지 다 죽이도록 하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또 경제적 매매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경제적인 고립 속에 놓아두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이지만 그러나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면 기존의 모든 질서들이 파괴되고 모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이 이제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이 본시의 모습이 아닌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 옷을 다 벗고 사무엘 앞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사람들의 지지와 환영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강력함 때문에 더욱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사람들의 지지와 환영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두 번째는 악에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의 주인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린 결국 강력한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더욱 우리의 본성의 힘으로 악에 담대해지고 그것은 결국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 우리가 사단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때입니다. 그분의 품성 속에 있는 절대적 사랑을 확신할 때, 그 절대적 사랑이 결국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확신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힘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린 점점 그분에게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력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며 가장 보람된 삶을 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렇다 성경 속으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상락 목사님과 함께 저희는 다시 한번 성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에게 나사로의 빈 무덤 또 유대 광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이 나사로의 무덤이 비어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건 참 당연한 일이다. 만약에 그 무덤에 지금 나사로의 뼈가 지금도 있다면 저희의 신앙이 헛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어있는 그 빈 무덤 때문에 이 감사드리는 시간을 제가 지난주에 가졌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 어떤 곳을 다녀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왜냐하면 사해 쪽으로 이렇게 동쪽에 있는 사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관을 떠난 버스가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을 달릴 때에 차창밖 풍경은 황량한 유대 강야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 강야 지금은 이렇게 황량하게 보이지만은 만일 비가 내리면은 푸른 초원지로 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 여관에서 약 한 5분 정도 내려오자 C레벨, 곧 해수면이 나옵니다. 그 면이 바로 그 바다의 면과 같아요. 뭐 해발 몇 메터 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거기에 차를 잠깐 세우고 비디오 카메라로 좀 촬영해 봤습니다. 둘러보니까 그 주인은 정적 속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청청한 푸름에 빛나는 한국의 산야는 여기 척박한 유대 사막에 비해서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이제 이곳에 갔다 와야 한국이 그야말로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아주 얼망졸망 아주 아름답게 이곳저곳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은 없는 이 천년계의 아름다움에 만끽에 있어서 그게 아름다운지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만일 이스라엘 땅에 가서 둘러보면은 그때야 비로소 이야 한국이 그야말로 천국이구나 그야말로 금수강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봐야 다 애국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해수면에서부터는 이제 바다보다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사해는 해발 약 마이너스 400m 정도 된다고 하죠. 지금은 물이 점점 줄어서 훨씬 더 깊습니다. 계속 달려 내려가니 이제 왼쪽으로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푸른 고도와 같은 신기한 녹지대가 나왔습니다. 그 광야 속의 녹지대, 이건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신기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의 성읍이라고 신명기 34장 3절에서 말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현지 아랍인들이 그곳을 아리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36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90리 정도 되죠. 요르단강과 사해가 합류하는 북서쪽 15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은 종려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입니다. 예로부터 여리고를 종려나무성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여리고는 본래 요르단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1967년 6.1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용감하게 그곳으로 진격해서 여리고를 점령해서 줄곧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이고 여리고는 바다면 보다는 더 250m나 낮아서 1000m의 고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1km 정도의 이 고조 차이가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은 정말 계속 내려간다고 성경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오아시스인데 오아시스 도시이지만은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 몹시 무더웠습니다. 뭐 습도도 높고요. 내리쬐는 햇볕에 아스팔트가 녹아서 나는 녹아나는 그 참혹한 그 당시 제가 있던 대구의 여름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리고도 대구 날씨 못지않게 푹푹 찌는 그런 더위였습니다. 여리고에는 종려나무, 바나나, 오렌지, 향료 등 열대성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었고 상인들이 각종 과일을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유랑의 세월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르단 쪽에서 건너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뒤에 처음으로 빼앗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그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단강은 한 15리, 그러니까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헤롯 시대의 여리고가 현재 여리고 입구의 와디 킬티를 따라서 사방 1km에 펼쳐져 있습니다. 헤롯 당시의 여리고는 안토니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준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의 여리고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로 줄 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오로부터 선물로 받은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이 아름다운 천혜의 조건 때문에 헤롯 대왕은 이곳을 빌려서 겨울 별장 히삼 궁전을 두고 자주 머물렀고 결국 이 여리고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오의 메오를 눈뜨게 하셨던 이 신약의 그 여리고는 로마에 의해서 70년경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오는 이 바디모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이것은 말하자면은 그 구 여리고라고 할까요? 헤롯 시대 여리고 황폐된 곳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갔던 그날 바로 그 전날 와디 길대에서 두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인에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무 곳이나 항상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여리고를 보지 못할까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드렸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날 이 여리고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착하자마자 곧장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옛 여리고성 쪽으로 갔습니다. 난생 처음 여리고 땅을 밟았을 때 제게 다가온 가장 큰 감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와닿는 여리고의 아주 포근한 전경입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적하고 소담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 정취, 그것은 큰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고 주님께서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곳을 여러 번 방문을 하셨던 그 흔적들을 다시 한번 더듬는다고 하는 그런 감격에 찼을 때에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나지막한 건물 위로 시야는 탁 트이고 푸른 나무들과 집들의 아름다운 조화는 내게 몹시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마을 중앙에 제일 먼저 그 버스를 우리가 세웠는데요. 거기에는 수령 2000년이 넘는 무성한 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기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단신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던 뽕나무, 바로 그 나무라 해서 오늘날 삭개오 나무라고 일컫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돌 무화과 나무가 너무 많아요. 아무 곳에서나 쉽게 그런 나무는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유독 이 나무만 이렇게 철책으로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뭐 한 2000년 지났다고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나무에 뭐 그 손자나 증손자빨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한내인은 바로 그때 그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의심이 갔습니다. 아무튼 역사를 지닌 나무 한 그루에도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은 가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해서 잘 이렇게 키웁니다. 또 그 다음 목사님이 가서 또 그것을 어루만져서 잘 키워서 10년, 20년 되면 꽤 괜찮은 나무가 돼서 그늘을 이렇게 주는데 그 다음 별로 나무를 의미 없게 생각하는 후임자가 가서 늘 가을 되면은 낙엽을 치우려고 하니까 귀찮고 하니까 에라 이 나무 비워버리자 하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 키워온 이 나무를 그렇게 역사를 지닌 나무를 함부로 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뽕나무 앞에서 2000년이 됐다고 하는 뽕나무 앞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아, 나무 한 그루에도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삭개오 나무가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옛 여리고성을 텔 술탄이라고 일컫는데요. 높이가 지상 21.5m 정도 되는 이 언덕입니다. 요단강 건너 저 동편에서 여리고를 침공해 오는 적군을 방어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세워진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옛 여리고성은 돌과 흙으로 축성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과 도시입니다. 고고학적 발굴로 무너진 진흙벽, 또 인골, 많은 양의 곡식 등이 발견되어서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 일순간에 무너졌다는 그 성경의 진실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그런 인골도 발견이 됐다 이 말입니다. 고고학자들은 탄소 연대 측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 지진으로 무너진 걸 증명하는 지층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침공 당시에 두께 2m의 구성벽과 높이 19m, 또 지름이 8.5m인 둥근 탑의 유적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리고의 성터 위에 서서 사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먼저 동쪽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거기 봤더니 요단 평야가 훤히 펼쳐져 있고 또 그 너머에는 모압 고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느보산이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쪽을 바라보고 죽은 곳이 바로 그곳인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단지 멀리서 바라본 바로 그곳이 이 여리고에서 보면은 동쪽으로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화를 내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쳤기 때문에 남쪽으로 쳤기 때문에 그는 이 여리고성까지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이렇게 돌려서 남쪽으로 바라봤어요. 아, 거기는 사해까지 평온이 이어지고 또 북쪽으로 보니까 요단 계곡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로 돌아서 서쪽으로 봤습니다. 거기엔 마치 깎아 세운 듯한 험준한 산이 제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유명한 시험산, 곧 해발 600m의 과란탈산, 바로 그 산입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보이고 산 중턱에는 히랍 정교에 속하는 과란탈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산정에는 마치 성곽과 같은 것이 보입니다. 카란탈산 너머는 황량한 유대 강야입니다. 옛 카랄탄산으로 오르는 케이블카가 요즘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서쪽에 있는 그 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산, 그 산으로 오르려면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로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예약을 하지 못하고 해서 그 산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가족만 간다든가 또 친구들과 한 몇 분이 어울려 갈 때는 여리고성에 갔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은 그 산, 여리고성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 과란탈 산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한번 오르시면 참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다 이야기를 또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리고성 하면 정말 우리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수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그 성인데요. 목사님께서 여리고성에 느끼셨을 그 감동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매우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 내가 감사하며 주 안에 늘 기뻐해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